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늘 두 번째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인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선 개헌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이 오늘부터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을 벌입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에 2차 경선에 대비한 후보들의 세몰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불량 장화가 납품됐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조달청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은 불량 장화가 전국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명일동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인근 지하철 공사장 굴착 과정에서 설계보다 6배 많이 땅을 파내는 등 공사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리한 굴착으로 집안 침하가 가속됐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여는 건데 전원합의체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라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차정윤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오늘 진행합니다. 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만에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를 진행하는 대법원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12명의 대법관은 오늘 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와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전 대표의 발언 등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검찰의 사실 오인으로 해당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전 대표 측의 주장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원칙대로라면 6월 26일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하는데 이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장이 대선에 관여하려는 거냐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대법원은 회부 당일 합의 기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해 합의를 서두르는 거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속도전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이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거라 기대한다면서도 진행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부터 회부를 염두에 둔 듯 소부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주장인데 그간 못 봐왔던 관행이자 예외적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심 배정, 전원 합의체 회부, 합의 기일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대법원이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것 같다는 비판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시도한다는 날선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겁박에 시동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따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건데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 혐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판도 멈춘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남지 않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진행되던 재판을 갑자기 멈출 수가 없고.
대법원이 그동안 선거법 재판 기간에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6월이 가기 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거대 양당 모두 심리 속도와 선고 시점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본격 대선 국면의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선 헌법 개정 시기를 둘러싸고 거듭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개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시급한지 의문이라며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할 다음 정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며 집권 직후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협상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꼽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야당과 많이 만나겠다면서도 개헌을 시급히 해야 하는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논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일파나 과거사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말한 것 역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갈라진 국민 마음을 모으려면 경제와 별개로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깨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미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내란 사태 종식의 완성이란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취임 직후부터 식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개헌의 전제 조건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새 후보는 내란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생 추경과 자영업자 지원 같은 경기 부양 대책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도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고 김경수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씨앗까지 다 털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며 압도적 1강 경선 구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오른 후보들은 제각각 지난 1차 경선 1위를 자처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경선의 성적표를 가를 1대1 맞수 토론의 상대가 결정돼 대진표도 완성됐는데요. 본격적인 토론 전부터 후보들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1차 경선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후보들은 모두가 자신이 1등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우리가 1위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10% 정도 뒤진 상태에서 2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전언을 들었습니다만.
안철수, 한동훈 후보 측도 스스로를 선두권으로 분석했는데 이처럼 각자가 1위를 자처하는 건 4강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2대2 구도로 치러지는 2차 경선 레이스도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후보마다 한 명씩 토론 상대를 지목해 맞수 토론을 벌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지목했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고르며 대진표를 완성했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 뼈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굉장한 경륜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경륜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다들 기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다른 후보를 자극하며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이었던 1차 경선과 달리 2차 경선부터는 당원 투표가 절반 반영됩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 일반 민심은 물론 당심까지 공략해야 하는 후보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문제를 놓고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오늘 밤에 열리는데요. 미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장관은 관세 철폐가 목적이라며 미국의 속도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서 협상 시작을 앞둔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이어 안덕근 산업장관이 오늘 미국에 도착했죠. 어떤 발언을 내놨습니까?
네,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장관은 관세 철폐가 이번 협상 목적이고 자동차에 부과된 25% 관세는 신속하게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한미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최근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한 만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려는 미국 측 기류와 관련해선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발언이 다소 누그러진 데 대해서는 예상한 바라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예상한 바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온 걸 가지고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이 플랫폼과 그런 틀을 이번에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일본 협상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갑자기 잡히는 건 아닌지 질문에는 아직 그런 얘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장관,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2대2로 마주앉는 한미 통상협의는 미국 시간으로 24일 아침 8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9시에 재무부에서 개최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같이 다루겠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안덕근 장관이 오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 장관은 2+2 통상협의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방위비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대표인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협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 통상과 방위비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연구소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베센트 장관 발언은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문제도 같이 다루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발언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과 통상협의를 하루 앞두고 코앞에 앞두고 나온 언급인 만큼 오늘 밤 미국이 불쑥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며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제 중국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질 거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공정한 합의를 만들 것이라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ariff negotiations are going very well. We're dealing with many, many countries. They all want to be involved with America. We have a lot of action going on. We're making a lot of money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잇따라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곧 시장이 마감하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나스닥은 2%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기간 정 회장의 주선으로 국내 기업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인들은 트럼프 주니어와 가까운 정용진 회장에게 미국 행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 요청 등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함 건조 등의 우리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리는 2+2 통상협의에서 K조선업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울산 조선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38층 높이 골리앗 크레인이 미리 조립된 선박 일부분을 들어서 나릅니다. 그 아래에선 한땀 한땀 용접 작업이 이뤄집니다. 미리 받은 선박 건조 주문만 160여 척, 이미 3년치 일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해운업계 호황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커진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IMO에서 탄소세 제도 도입 및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을 필두로 하는 많은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소에서만 올해 50여 척의 배가 건조돼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같은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메탄올 추진, 친환경 선박을 바다로 세계 최초로 띄우는 등 기술력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상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책도 한국 조선업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수백 척 규모 군함 건조 계획과 중국 상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선박 건조 능력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조선업계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We may buy some ships from other countries that we're close to and that do great jobs with ships.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고집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 군함 건조나 조선 노하우 전수 등 협력 방안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위상이 커진 조선업 분야 협력이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해커 공격으로 SK텔레콤 이용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SK텔레콤이 모든 가입자에게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서 74억 7천만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수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어제 기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천여 건으로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토어제 확대 재지정 이후인 4월 거래량은 천여 건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오보 관련 결정 등 4개 감점 항목을 넣어 제어가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 은행이 고수익 해외 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와인과 샴페인 등 과실주 수입량이 48% 늘었지만 수입액은 오히려 8%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고가의 술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소방관들에게 불량 장화가 납품됐다는 의혹을 어제 저희 YTN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조달청 공무원이 문제 장화 제조업체 접대를 받은 정황도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장화가 전국에 얼마나 공급됐는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흥주점에 남성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불량 방화장화 납품 의혹을 받는 업체가 지난 2018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달청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남에 참석한 해당 업체의 전 직원 백성옥 씨는 식당부터 유흥주점까지 200만 원 넘는 회삿돈을 써 두 사람을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납품에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반품을 받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가 그렇게 하게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런 거 전혀 제재 없이 저희는 입찰의 최저 입찰가도 알려주시고.
자리에 있었던 조달청 직원 A씨는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개인적인 자리였다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업체 전 직원 백씨가 접수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백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가 있다면 자신도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들한테 창피하기 싫어갖고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수사기관에다가 알려도 뭐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어요.
YTN이 보도한 불량장화 납품 의혹에 대해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 구매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대금 지급 등을 위한 변제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신청한 DIP금융을 허가했습니다. DIP금융은 회생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절차인데 홈플러스는 연 10% 이자율에 3년 만기 조건입니다. 이번 DIP금융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연대 보증을 서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연대 보증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이라 홈플러스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요 재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예비후보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송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하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약물 검사를 의뢰하고 정신병력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선종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사흘간 일반인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수십만 명이 몰리면서 교황청은 조문 시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수현 특파원.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지금 그곳은 밤 늦은 시간인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곳 성베드로 광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서 일반인들이 조문할 수 있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 더위에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추모객이 하루 종일 광장과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길게는 4시간씩 기다린 끝에 성당 안으로 입장해서 교황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류 화합을 위해 힘쓴 교황의 여정이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이라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교황청은 당초 조문을 밤 12시까지 받을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오후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여전히 밖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모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문이 허용되는데요. 역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재까지 광장 곳곳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교황의 관이 운구되는 의식도 많은 이들이 지켜봤죠.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바티칸의 교황의 거처인 산타마르타 예배당에서 이곳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운구 의식은 교황청 국무차장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했고요. 추기경단이 운구 행렬을 이끌고 바티칸의 산타마르타 광장, 종아치, 그리고 이어서 성베드로 광장을 지나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의 운구 행렬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신자들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켜봤는데요. 성가가 울려 퍼지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운구 행렬이 이어졌고 신자들은 차분한 박수로 고인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식은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되고 추기경단이 교황에게 존경을 표한 뒤 오전 11시부터 일반 신자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교황의 장례 미사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엄수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례 미사 후 교황의 관은 유언에 따라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졸레 대성전에 안장됩니다. 생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애정이 깊었던 곳인데 바티칸 외부에 교황이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입니다. 교황은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지하 무덤에 자신을 묻어주고 묘비에는 라틴어 교황명 비문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후임자 선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언제쯤 진행될까요?
네, 추기경단 회의 콩클라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황 선종 이후 15일에서 20일이 지난 뒤에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이 콩클라베가 열리는 게 관례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바티칸 교황궁 내에 시스티나 성당에서 콩클라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콩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은 외부와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비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콩클라베에는 세계 각지의 추기경 135명이 참석 할 예정입니다. 첫날에는 오후에 한 번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투표하게 되는데요.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네, 현재 바티칸에 모인 추기경들 가운데 누가 차기 교황이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흥식 추기경은 아시아인 교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하느님에겐 동양과 서양이 따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황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각국의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곧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인 콩클라베의 구성원이자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12명 중 한 명인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그 대상입니다.
Senta, secondo lei, un papa dell'Oriente.
Io nel Signore non c'è Occidente Oriente. Quindi io sono vengo dalla Corea, ma 이렇게 미디엄 꽃에 디젤로 스피릿 상가.
유흥식 추기경은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했다면서 콘클라베가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arà un conclave lungo secondo lei?
Io penso che non sarà lungo.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모든 것을 바치고 평화로운 혁명을 이뤘다며 존경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Pacifico, vero. Perché lui era proprio ha vissuto evangelio puro come San Francesco d'Assisi. In questo senso io da imitare da parte nostra.
다른 추기경들에게도 다음 교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What do you expect from the next pope?
I don't know.
다음 달 초 콘클라베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 135명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혁적 성향의 추기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수도권에서 잇단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자 서울시가 지하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등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 지하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지하터널이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난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 현장 붕괴사고,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지름과 깊이 각 20m의 대형 땅꺼짐이 생겨 매몰됐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굴착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낡은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땅꺼짐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사고가 난 곳은 굴착공사 현장 인근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 지하 내부 구조와 상태를 탐색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검사를 월 한 차례 정기 실시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 지반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아끼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특히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GPR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더 대폭 늘리도록.
이와 함께 토질 등 지반 특성을 반영한 지하지도를 만들고 지하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조짐이 있는 곳을 사전에 발견해 시민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하수도관 누수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 예방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려 노후관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전국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 8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별 지하안전관리 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쯤 관악산역 방향 신림선 열차가 제때 출발하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신림선 보람의 병원역 열차가 정차했지만 출입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출입문 위치를 맞춰보지만 이번에는 역사 스크린도어가 닫힙니다.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통화를 하며 기계를 조작해보지만 열차 문과 스크린도어의 엇박자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열차에서는 신호장애가 발생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대체 교통편도 마땅찮은 늦은 시간 열차가 고장나 불안했고 환승역인 신림역에선 기다리던 인파가 한꺼번에 밀려들어 굉장히 혼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림선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대마 투약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의원의 며느리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대마 투약과 수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게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타고 갔던 렌터카엔 아내와 다른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수상한 사람이 화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0ml 크기 통에 담긴 액상 대마를 확보해 추적 끝에 A씨 일행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공급체까지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A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뿐 아니라 아내인 B씨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B씨와 동승자, 마약 공급책도 A씨와 마찬가지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B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 등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와 여죄 유무,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어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은 변경은 없다고 판시했고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고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 원 넘는 돈 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밀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현금 1억 6천여만 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밀봉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기기번호, 책임자, 일련번호 등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도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에 문의한 결과 한은은 금융기관에 돈을 보낼 때 포장하는 방식이라며 여기 나온 일련번호를 바탕으로 현금이 어디로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다발의 정확한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개인 출처가 아닌 돈이라면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전 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 장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력 인사들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조사 중인 검찰은 전 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고 대선 직후 친윤계로 알려진 의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정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7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해외 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 협약을 반복적으로 맺고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요즘 쌀값이 치솟고 있는 일본에서는 정부가 비축미까지 방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축미 입찰에 대형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쌀 코너를 둘러보지만 부쩍 오른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비축미까지 방출됐다고 하는데 어지간해서는 슈퍼에서 구경조차 어렵습니다. 일본 정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15주 연속 쌀값은 상승했는데 입찰에서 유통까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입찰 자격으로 1년 동안 쌀 구입 수량이 5천 톤 이상으로 전국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도매업체와의 판매 계획이 있거나 계약을 맺은 대형 집합업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매를 막으려고 도매업자들끼리는 비축미 거래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도매업자들의 비축미 확보를 제한해서 시장에 쌀이 풀리는 속도가 더딥니다. 특히 일반 슈퍼 등 소매점에 도달한 비축미는 전체 0.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축미 운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통이 늦어진 점도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비축미 소고모 도호쿠니 오쿠 존재하시테루 투이코토모 데스네 지조토시테 아리 나가나가 트럭의 대하이나가 難しかったり する部分も あっ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3차 비축미를 방출하면서 뒤늦게 도매업자 간 비축미 거래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비축미 유통이 원활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쌀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비즈니스 지구인 모스크바 시티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스통신들은 러시아 비상사태부를 인용해 모스크바 시티의 아피몰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가 폭발한 이후 화재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진화하고 있지만 인명피해와 폭발 원인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낮 12시 49분쯤 튀르키예 이스탄불 인근 해상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탄불 주 정부는 지진으로 백신 한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3시 30분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파티 지역에서 버려진 이 건물 한 채를 제외하고는 도시 전역의 주거용 건물도 붕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때문에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백화 현상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산호초 감시기구를 인용해 2023년 1월 이후 최소 82개국에서 백화 현상이 관측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산호초 감시기구 측은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간주했던 인도네시아 서부나 홍해 북쪽에서도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제 지구상에서 산호초가 안전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이맘때 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단 낮지만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하늘도 맑아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돌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동쪽 지역은 대기도 건조해지는 만큼 다시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서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1.6도, 대구가 1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 26도, 울산 24도 등 오늘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